것이 힘이다.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의 말이죠. 이 말처럼 아는 것이 힘이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식 과잉의 시대, 인터넷 검색 몇 번이면은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지식을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할까요? 누군가는 지금을 통찰의 시대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아니라 내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 그 본질을 파악하고 맥락을 읽어내는 힘이 중요하다는 거죠.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 현대사회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은 무엇인지, 그것으로 세상을 어떻게 하나로 꿰일지 통찰하는 시간을 오늘 토요 인문학 콘서트에서 가져봅니다. 토요일 문화 콘서트 김광석의 자유롭게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구영입니다. 우리가 참 복잡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알아야 할 것도 많죠.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면서 알아야 할 교양을 알아보죠.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 먼저 북토카톡의 저자 서평가 남정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네. 정미 네. 씨는 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겠더라. 이런 걸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보험에 관해서는 조금 많이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인간이 아, 네. 개발한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한 상품이 오호. 보험이다. 아, 예전에 좀 아팠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정작 좀 모아놨었던 것이 그렇게 만 원, 이만 원 냈었던 것이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오, 네. 보험을 이미 들어놨었군요.
다행이네요. 예, 그거에 네. 대한 것. 그리고 요즘에는 보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잖아요. 네. 뭐 지하철도 그렇고 지하철 환승역에서 뭐 6호선에서 2호선 갈아타려면 어디서 네 번째 4-1번 왼쪽 문에 이렇게 내리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네네. 얘기하는 거. 어허. 알고 있으면 정보들이 있으면 있는 대로 네네. 좀 살기가 더 편해지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알 필요는 없다는 거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너무 욕심내지 말고 네. 본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야. 오늘 만날 책 복잡한 세상에서 꼭 알아야 할 지식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책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볼 것인지, 얘들은 왜 우리 돈을 걷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복지정책 그리고 신자유주의, 보수와 진보는 어떻게 나뉘는지, 화폐와 인구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틀을 보여주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지금 여기 보통 사람들을 위한 현실 인문학 시민의 교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 토요 인문학 콘서트와는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분이시죠. 네네. 아마 여러분께서도 익숙한 분이실 텐데요. 베스트셀러 작가 최 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 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바쁘실 텐데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정말 많이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그 인문학 콘서트에 얼마 만에 다시 이렇게 나오신 건가요?
여름 때 마지막으로 뵌 것 같으니까 네네. 한 6-7개월 된 것 같은데요.
아, 네. 네. 얼마나 또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까 싶은데.
밖에 저기 굉장히 큰 차 세워놨던데 최 사장님 차예요?
아, 버스요. 아, 네, 예, 예. 버스 타고 왔습니다.
예,
네.
예. 네.
뭐 최 사장이야. 긴 네. 설명 필요 없겠습니다만 맞아요. 그래도 난 오늘 방송으로 처음 만나는 분인데 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 남정민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첫 책.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넛리아시라고 불립니다. 이 책이 작년 1년 내내, 아니죠.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습니다. 무려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65만 부나 팔리면서 인문학 분야의 돌풍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팟캐스트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도 월 평균 다운로드 500만 건. 여기 남정미도 굉장히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500만 건을 기록하며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작년에 토요인문학 콘서트에서 제가 있었던 이 자리에 앉아서 예, 넓은 지식과 훈훈한 입담을 선보이며 큰 사랑을 받기도 했는데요. 새 책 준비로 이 자리를 떠났지만 제작진이 전화를 하자마자 무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자리가 탈이 나서 이렇게 굉장히 넙죽넙죽 받아갖고 예,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한 건 아닌지 기꺼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대답하셔야 이 자리 혹시 탐나신 거 아니에요?
아유, 잠깐 이제 네. 같이 했었는데 너무 네. 어렵더라고요.
아, 정말.
아, 두 분 참 대단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참. 오늘 모처럼 네. 스튜디오가.
되게 좋아해요, 진짜.
아니, 너무
구형이 안 돼서.
훈훈해서 정말 좋으네요. 어떻게 감출 수가 없네요.
네네네. 예.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권을, 물론 뭐 긴 준비 기간이 필요했겠습니다만, 2주 만에 썼다고 하던데, 이번에 나온 시민의 교양은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그 시민의 교양은 오래 걸렸어요.
네.
그래서 초안을 완성했던 건 한 달 정도 걸렸는데 실제로 한 4차 수정까지 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잡고서 힘들게 썼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렇군요. 요즘 뭐 본명보다 필명인 최 사장이 훨씬 익숙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 그렇죠. 원래 본명은 뭐 아무도 몰랐고 필명으로 이제 알아봐 주세요.
네, 최 씨이신 거죠. 그럼 네. 본명도 한번 살짝.
본명은 많은 분들이 이제 본명 좀 얘기해봐라라고.
네네, 궁금해요.
말씀드리면은
네. 최송화.
아, 너무 평범해가지고 들으시는 분들이 그냥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본명은 안 중요한 것 같고 그냥 최 사장으로 불렸으면 좋겠어요.
최 사장 아마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이제 베스트셀러 팔려있고 막 이제 이 상황으로 가면 이렇게 스테디로 계속 갈 것 같은데 이제 최 회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괜찮네요.
네,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괜찮은데요, 정말.
최 고문.
소득에 따라서 이름을 바꿔갑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 전작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 정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작년 한 해 국내 작가의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됐다고 하던데 일단 축하드려야 할 것 같아요. 축하드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예. 네. 축하드립니다.
네, 사실 뭐 출판 시장이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중에서도 이렇게 선전을 하셨는데요. 이번 시민의 교양 반응이 어떻습니까? 작년 말에 나왔죠.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만.
네, 한 달쯤 된 것 같아요.
네네.
지대노비학 같은 경우에도 매우 천천히 올라갔거든요. 근데 시민의 교양도 그걸 따라하는지 천천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책을 제가 이렇게 펼치는데 엽서가 하나가 들어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인상적이었어요. 네. 책을 펼친 당신에게 안녕하세요, 최 사장입니다. 첫 책이 출간되고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쭉 나오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엽서가 들어있는데요. 최 사장님의 프로필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사진이 아주 잘 찍혔어요.
이 사람 대역인가요? 아닌가요? 본인인가요?
아니, 현대 기술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그렇군요.
어떤 멋진. 분들은 이제 그 한 네. 80년대 그 어떤 대만권 그 사진 같다.
맞아, 맞아. 4대천왕.
멋있어요.
아, 네. 분 같아요. 이야, 멋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오늘 처음 뵙거든요.
네.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으세요. 뭐라고들 하세요?
그렇죠. 이제 처음 뵈면은
네.
지대노비아 때도 그랬고 좀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이 썼겠거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너무 젊으니까 그 당황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
네.
뭐 금방 또 익숙해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넣은 거는 나는 자신 있다. 외모에도 자신 있다. 이런
오른쪽 얼굴 정도는 맞아? 자신 있다.
아, 나는 젊다. 이런 거.
아, 좋은 포인트인데요.
네, 아까 전에 이제 그 방송 이제 녹음 시작하기 전에 잠깐 네. 얘기했었는데 얼굴이 안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왜요?
출판사에서는 이제 얼굴이 나가는 게 좋겠다고.
잘생겼으니까 나가도 네. 되죠.
뭐 이 정도면 뭐 이제
미모를 낭비하지 말자. 네. 보여주자. 네. 이런 네. 여러분께서 이제 시민의 교양을 보시면은 책 갈피에 최 사장의 엽서가 들어있다는 말씀 예. 드리고 싶었고요. 최 사장의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이유, 하고 도대체 뭘까요, 정미 씨?
일단은 그 최 사장님이 지식가게 사장이라는 의미잖아요.
네네.
정말 그 이름처럼 복잡한 지식을 보기 좋게 이렇게 잘 구획을 잘 나눠놨어요. 진열하는 게 참 보기가 좋아서 최 사장님 책의 특징입니다. 이번 책만 봐도 그런데요. 시민의 교양. 이 어려운 내용들을 쉽고 단순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만 봐도 세상의 틀이 손에 잡히죠. 거기다가 읽다가 잊어질만 하면 중간중간에 해주는 깨알 정리. 이게
네.
또 아주 팟캐스트에서 위력을 떨쳤었던 그 장면 정리해 주시는 장면들처럼 책 안에서 보면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현실적인 내용 거기다가 단순 명쾌한 정리. 이런 점이 세상은 넓고 알아야 할 것 많은 요즘 바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책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세상을 복잡하게 이해하려 하지 말고 세계를 관통하는 단순함에 집중하라. 지금 뭐 정보가 굉장히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지식과 정보가.
네네.
그래서 정보에 매몰되지 말고 단순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네. 그 보통 사람들이 지식을 계속 쌓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식에 붙어있는 수로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식을 쌓는다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네. 그러면서도 비교해보면 과거 이제 뭐 중세나 근대에 살던 사람보다 현대인들의 정보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허기진 것 같기도 하고 정보에 대해서. 근데 이게 정말로 정보가 부족하거나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좀 형성되어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갈 필요가 있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지식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계속해서 쌓아가는 방식이 있을 거고 두 번째 방향성은 원래 알고 있는 지식들 중에서 불필요한 거를 제거하는 방향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네네. 현대인한테 필요한 거는 좀 후자인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네. 그런 걸 중점으로 책을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지대의 널얕에 그 좀, 익숙했던 분들은 이 시민의 교양도 아, 비슷한 이제 형식으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도표도 나오고 네. 또 이제 최종 점검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다 읽은 다음에 이제 시험지만 나오면 난 100점 맞을 수 있다. 막 저도 모르게 외우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 후자의 경우요. 버릴 건 버리고 또 취할 건 취할 수 있는 그런 가로로 또 횡으로 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책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책을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안내서 가이드였으면 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건 왜 그랬습니까?
그 프롤로그에 보면 네네.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 티벳 사자에서라는 거는 죽은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니까 산 사람에 대한 안내서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티벳 사자에서를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게 있었는데 아, 네. 그거 좀 소개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티벳 사자에서는 그 어떻게 보면 게임 공략집 같은 거예요. 아. 왜 게임 너무 어려우면 그 책 사가지고 공략집 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티벳 사자에서도 이제 8세기 무렵에 파드마삼바바라는 이제 그 스승이 쓰신 건데 네. 거기 보면은 아주 단순화시키면은 해탈하는 방법 그리고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로 쉽게 써놓은 거예요. 문제집처럼
세상에.
전과처럼
그런 책이 다 있었군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참 좋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현대인들이 하루에 한 권 읽 1년에 한 권 정도 읽기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뭐 0.78권인가 1년에 맞아요. 읽는다고 하는데 그게 뭐 사람들을 막 비난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그 정도로 읽고 있다고 한다면 1년에 한 권 정도 읽었을 때 무엇인가 그게 큰 도움이 되거나 네. 방향성이 되는 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교양도 그런 분들을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권 읽기도 힘드신 분들이 시간을 내가지고 읽으셨을 때 많은 걸 좀 정리할 수 있는 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책 제목이 시민의 교양입니다. 지난번에는 뭐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에서 좀 긴 제목을 취하셨습니다만은 좀 간단하게 제목이 나왔네요. 그런데 뭐 시민이라거나 교양이라거나 이런 용어는 19세기 용어라고요. 21세기인 지금 19세기 용어를 제목으로 택한 이유가 뭘까요?
용어가 고리타분한 건 맞는 것 같아요. 19세기보다도 이제 근대 계몽주의 때 많이 사용됐던 용어니까 네. 뭐 따지면 한 더 멀리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옛날 용어죠. 너무 계몽적이고. 그런데 굳이 이제 시민과 교양이라는 용어를 썼던 이유가 고민이 많았어요. 너무 구닥다리 용어고 시민의 교양 이 용어를 붙여놓으니까 너무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고민 끝까지 하다가 책 내용 전체가 마무리됐을 때 가장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시민의 교양으로 확정된 건데 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시민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인류 사람들 전체를 한자리에 모아놓는 작업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한자리에 모아놓으니까 종류별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왕처럼 보이는 사람들 좀 분류해내고 엘리트나 귀족도 분류해내고 그럼 누가 남냐면은 너무나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라는 무리가 남는데 그들의 이름이 무엇일까를 좀 추적을 해봤어요. 불리는 이름이 많더라고요. 백성, 인민, 국민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용어들을 하나씩 하나씩 조사하다 보니까 아쉬워요. 모든 용어들이. 어떤 용어들은 너무 그 집단성이 강조되어 있고 어떤 용어들은 너무 개체성이 강조되어 있고 균형 잡힌 용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백성이나 국민 같은 용어들은 전체성이 너무 강조되어 있는 별로 좋지 않은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이라는 용어를 이제 보게 됐는데 시민은 가장 적절해 보였어요. 전체성도 담지하고 있고 하지만 개인의 주체성도 담지하고 있고 왜냐하면 시민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그 어떤 권위 아니면 이제 권한을 갖고 있는 주체란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 오늘날 우리의 다수를 지칭하기에 가장 좋은 단어인 것 같아서
네.
시민을 채용하게 됐고
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지식들을 쌓으려고 하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기본적으로 시민, 다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최소한으로 알아야 될 무엇인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최소한으로 알아야 될 것, 그것을 이제 교양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시민의 교양이 돼버렸습니다.
네. 시민의 교양으로 돌아온 베스트셀러 작가 최사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책 내용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퀴즈 드리고 본격적으로 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수십 번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민주사회의 구성원을 일컫는 말이죠.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오늘 만나고 있는 책에선 세계의 역사를 통해 자유를 실현하고자 했던 절대정신의 필연적 귀결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은 거대한 역사의 목표이자 종착점이다 라고 했는데요. 방금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결정적 힌트! 오늘의 책의 제목이 바로 이것의 교양입니다. 1번 신, 2번 왕, 3번 시민.
일부 퀴즈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최 사장의 사인이 담긴 시민의 교양 또는 확대경 전문 아이루피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박효신의 노래입니다. 살아있는 건. 토요 인문학 콘서트 작년 한 해 인문학 돌풍을 일으킨 주인공입니다. 시민의 교양의 저자인 최 사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내드린 퀴즈 한 번 더 드릴게요.
네. 이것은 민주사회의 구성원을 일컫는 말입니다.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오늘 만나고 있는 책의 제목이 바로 이것의 교양이기도 한데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신. 2번 왕, 3번 시민.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지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소중한 의견도 부탁드릴게요. 추첨을 통해서 출판사 웨일북에서 나온 시민의 교양 또는 돋보기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이 책 시민의 교양에는 세금, 국가, 자유, 직업, 교육, 정의, 미래라는 일곱 가지 주제가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세금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알아야 할 교양의 첫 번째 주제로 세금을 선택하셨네요.
네, 세금이 뭐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그런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책을 읽기 전에 네. 이런 선입견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세금, 그러니까 뭐 세금 잘 내자는 얘기인가?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래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어떤 문제가 됐든지 하나의 사회적인 사안들이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어떤 파업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이제 불법 외국인 체류자들의 문제나 어떤 문제, 사회적 문제가 그 무엇이 되었든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보고 토론을 해보면 마지막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은 돈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런데 아주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른들이 맨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 본질이 뭐냐? 사실은 그거는 당연히 경제적인 분배 문제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모든 재화들은 희소해요. 너무 적은 거예요. 근데 이 적은 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적은 것들이 나눠졌을 때 그 나눠지는 정도를 조율하는 게 이제 세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에서부터 얘기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세금을 기준으로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사회가 가능해요. 세금을 적게 걷는 사회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세금을 많이 걷는 사회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달라지는 모습이 발생하느냐. 세금을 적게 걷으면 국가의 재정도 적어지고 복지 수준도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시장의 자유라고 부르게 되고
네.
세금을 많이 걷는 국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재정도 풍부해져서 복지 수준 높아지고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부의 개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회는 사실 두 가지인 거예요. 시장의 자유의 방향과 정부의 개입의 방향. 그거를 선택하는 과정이 사실은 어른들의 논쟁, 어른들의 사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책은부터 이제 얘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셨군요. 책에 보면은 가상의 대통령과 비서실장 네. 그리고 시민이 등장해서 좀 더 책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맞아요.
대통령 앞에 비서실장이 빨간색 버튼을 내밉니다. 버튼을 누르면 세금이 인상되고요. 누르지 않으면 인하되는 건데 정미 씨가 대통령이라면 이 빨간색 버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책 읽으면서 네. 이 버튼을 몇 번 누를까 하는데 이제 누르려고 하면 또 뒤에서 뭔가 또 내주잖아요.
간단치 않죠.
예, 간단치가 예, 않아요. 예. 일단 뭐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금은 내 주머니에서 들 나가는 게 좋지 않나.
그러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렇게 생각이 하는데 네. 또 대통령의 입장이라면 국가 전체의 운영과 그리고 방향 뭐 이런 게 이제 세금을 걷는 거에 따라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내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빨간 버튼 누를까 또 이제 나중에 꺼내는 파란 버튼을 누를까 뭐 부자의 세금을 거둘 것인가 아니면 이제 시민들의 세금을 먼저 거둘 것인가라는 얘기 또 나중에 나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네. 읽는 게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내가 한 번도 앉지는 못하겠지만 대통령이 한 번씩 돼보고요. 이럴 때 그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참고가 될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최 사장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나라의 국민 세 부담 우리와 비교해봤을 때 어느 정도 될까요?
국가별로 이제 세금을 비교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가적인, 개별적인, 역사적인 측면도 있고 네. 세금 세법 자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좀 네.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전체 생산량 중에서 어느 정도가 세금이 되는가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OECD 평균 같은 경우에는 34%가 돼요.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렇죠. 네. 한 국가에서 100단위를 생산해내면 그중에서 34를 가져간다. 네. 세금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24%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금량이 OECD에 비해서는 적으니까 네. 복지의 양도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GDP 대비 복지 지출을 보면 OECD는 평균 21% 정도가 되고 이제 한국은 한 1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세금이 낮은 만큼 이제 복지 수준도 낮아지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들으면 빨간 버튼을 눌러서 세금을 올리고 네. 그 세금으로 복지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혜택을
같은데.
주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반대 입장도 좀 들려주세요.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면 복지를 늘리는 게 좋으니까 세금을 높이자 얘기하기가 좀 쉬운데 두 가지 네.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윤리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서부터 세금을 많이 가져간다. 네. 혹은 기업에서부터 세금을 많이 가져간다. 그럼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첫 번째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야 이렇게 일해서 소득을 얻어봤자 다 뺏기는데 그럼 어쩔 수밖에 없냐면은 일을 적게 하거나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낮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기업들은 투자하고자 하는 의욕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기업의 투자 의욕이 낮아지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어떤 기술 개발이나 아니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거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국가 전체의 성장을 저해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이제 성장을 저하시킨다라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윤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뭐야 복지 많이 하는 게 왜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지켜져야 되는 것, 한 사람한테서 지켜져야 되는 것은 개인의 뭐 생명도 있고 자유도 있는데 재산도 있어요. 어떤 국가는 나쁜 국가냐면은 개인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는 국가는 나쁜 국가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세금은 사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과도할 경우엔 더 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을 많이 걷는 것. 복지를 높이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는 거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경제적 문제와 윤리적 문제가 그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배우도 그 제라르 드파르디유인가요? 그 사람도 세금 너무 많이 내니까 러시아로 국적을 옮겨버렸잖아요. 예.
그랬던가요?
네. 네, 실제로 그랬어요. 네,
실제로 그랬습니다. 맞아요.
예. 제 경험으로는 프랑스의 경우에는 유치원 비용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 소득에 비례해서 차등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같은 유치원인데 만 원을 내고 다니는 아이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30만 원을 내고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 가지 하여튼 문제들이 복잡합니다.
네.
세금 문제, 보통 사람인 우리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겠죠. 그 개인의 이익을 좀 고려해야 될 거고 전체 이익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전체의 이익을 좀 고려해라. 국가 전체가 잘 되는 방향으로 네가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네. 생각하기가 쉬운데 저는 반대로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생각하는 게 너무 큰 거예요. 반면에 뭘 생각했으면 좋겠냐면은 개인의 이익을 더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세금을 높인다라고 했을 때 그 세금에서 높인다는 뜻은 일반적으로 누진세를 얘기하기 때문에 네. 많이 가진 사람들, 그다음에 고소득자한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실제로는 자기가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국가 전체를 고려하는 거예요. 국가 성장해야 되니까 세금 좀 적게 내야지. 그런데 자신의 이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복지의 혜택에서 벗어나 있다고 한다면 나의 이익이 될 수 있게끔 부유층의 세금을 좀 높여야 된다라고 주장할 네,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결론은 그거죠.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전체의 이익, 국가의 이익을 고려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기적이고 그다음에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세금은 시장의 자유 혹은 정부의 개입이라는 국가의 방향성과도 이렇게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란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지 최 사장의 명쾌한 강연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그 국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민의 교양의 두 번째 챕터가 이제 국가가 되는데
네.
국가에서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었던 그 세금이 적용되는 모습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세금이 만들어내는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다시 말해서 국가의 주인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세금도 낮추고 복지도 낮추는 하나의 방향성, 시장의 자유의 방향성이었죠. 세금을 높이고 복지도 높이는 정부 개입의 방향성. 그걸 이제 국가의 차원으로 좀 어휘를 바꿔보면 시장의 자유를 우리가 야경국가라고 부릅니다. 초기에는 이제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됐었는데 지금은 좀 일반적인 용어로 이제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는 국가의 이름이 야경국가가 되고 반면에 복지를 강화하는 국가, 우리를 복지국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앞으로 한국 사회가 결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건 이제 네. 잘 조율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그렇다면은 시장의 자유라는 야경국가와 복지의 강화라고 하는 그 복지국가, 그걸 누가 결정하는가? 그게 당연히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 될 거예요. 어떤 기득권이나 정치인이나 하나의 정당이 그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다수의 사람들을 오늘날에는 이제 시민이라고 네네. 부르게 됩니다. 책에서는 이제 시민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그 역사를 통해서 좀 고증해 보고 있어요. 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좀 역사를 보면 시민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위해서 역사를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가 발전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야 역사는 뭐 이렇게 발전하지 않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할 얘기는 역사가 발전한다는 전제에서부터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역사가 발전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거는 기술의 발전이죠. 아,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니까 역사가 발전한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그 독일의 철학자 헤겔 같은 경우에는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자유의 확장으로 역사가 발전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유가 점점 팽창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어떤 사람들만이 자유로웠냐면은 고대에는 단 한 명만이 자유로웠습니다. 왕 혼자서 이제 자유로웠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중세로 바뀌고 나면 소수의 자유를 얻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영주죠. 토지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영주들이 소수가 생기고 근대 사회 시민혁명이 있고 나서는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제 부르주아가 됐던 거죠. 오늘날의 우리말로 좀 바꿔보면 유산계급, 뭐 자본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돈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역사가 발전해 왔습니다. 네. 자유인이 한 명, 소수, 다수로 이제 발전해 온 거죠.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자유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제 모든 사람들 전체가 자유로워지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마르크스나 공산주의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누가 자유를 획득할 차례인가? 부르주아가 자유를 획득했으니까 이제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가 자유를 획득할 차례다라고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현대적 의미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사실은 현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획득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한 표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래서 역사는 발전해 온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된 이 사람들 그걸 우리가 이제 시민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민의 탄생이 사실은 역사의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유를 획득한 거니까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아니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자유로워졌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치적 자유에 한정되어 있죠.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아니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건 사실이긴 한데 어쨌든 이념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역사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시민의 탄생이라는 것이 이제 자유의 실현이고 역사의 끝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민, 그 자유로운 시민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네.
앞서 얘기했던 야경 국가나 아니면 복지 국가 중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가와 시민의 탄생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은 정말 귀중한 일이지요. 국가의 네.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가 오늘날은 바로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교양을 갖고 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교양이라고 얘기했었던 게 사실 그 부분이었어요.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시민이라는 어떤 이상향이 있고 우리가 지금 시민이 아니니까 시민이 되어가야 된다.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막 욕심내고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시민인 거고 그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나한테 권한이 있고 내가 사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력이 있지 알고 있는데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정보들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되찾아주고 싶었어요.
네.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이라는 단순한 두 가지 세계가 있고 그걸 선택할 줄 알면 된다. 그 정도를 되찾아주고 싶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한 표씩 찍을 수 있는 것들에 이제 뭐 자유를 획득한 사람들이 시민이라고 본다면 어쨌건 우리나라의 경우는 태어나면 누구나 저절로 시민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시민의 자격 조건 아니면 이런 게 따로 뭐 명시되어 있거나 이러진 않은 것 같은데 자유를 획득한 모든 사람이 시민이라면 우리 지금 깐난쟁이 애기들도 다 시민일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의 가능성을.
아, 가능성을 네. 본 건가요? 뭐 이제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런 방향이나 이런 거 좀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어떤 시민이 되기 위한 방향이나 뭐 네. 그런 거는 없고 이미 시민인 거고
네.
그 상태로 주인인 거고 이제 그런데 그거죠. 시민이 지금 우리의 상황에 맞는 정부를 구성한 거고 우리의 어떤 상황에 맞는 국가의 방향성이 선택되어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보적인 관점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보수가 오랫동안 집권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네네. 있고 반면에 보수적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진보가 어떤 포퓰리스트나 너무 대중영합적이다라고 비판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그 자체로서 열심히 일하고 주변 사람들을 챙기면서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에 따라서 조율해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잘해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 계속해서 보수가 집권한 것도 사실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우리한테 그 상황이 필요했기 때문에 너무 잘해오셨을 거다라고 사실은 믿습니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막 잘못한 것 같고 문제가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주 소수의 극단적인 사람들을 배제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합리적이고
맞아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해왔다라고 믿고 있고 다만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는 잘해왔다. 그렇다면은 지금을 기준으로 어쨌든 결과를 기준으로 내일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교양을 알고 있어야겠군요.
네.
그 말씀이 너무 이제 강의처럼 무거워지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셔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제 생각에는 그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 대학생층을 비롯한 20대에게 상당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떤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셨었어요?
지대대학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이제 40, 50대 그 중년 남성 팬들이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가 의외로? 이제 점점 퍼져나가서 지금은 고등학생, 중학생들도 읽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민의 교양, 시민이 알아야 할 아주 기본적인 교양을 다 담고 있는 이 책은 특별히 타겟을 생각을 하셨나요?
네, 타겟을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정도?
그 잠시 전에 얘기하긴 했었는데 네. 책을 읽지 않는 분들이
읽었으면 읽기 힘든 분들, 네. 1년에 한 권 정도 읽는
그러니까
분들?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 있지만 사실은 별로 그게 자랑스럽진 않아요. 근데 지대노벨 같은 경우에 뭐가 자랑스럽냐면은 완독률이 높은 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맞아. 펼치면 끝까지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런 책을 계속 시민의 교양도 마찬가지고 그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완독률이 좀 높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펼치면 원래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막 적용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좀 재미있게 쓰기 위해서 책을 잘 안 읽으시는 분들을 좀 타겟으로 했습니다.
네. 이제 마음이 좀 가벼우시죠?
가벼우세요. 나랄 네. 것 같습니다.
자유를 누가 갖느냐가 시대마다 달랐고 자유가 확대되면서 시민이 탄생됐다는 말씀을 앞서서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자유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유에 대한 견해가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요. 이것이 국가의 모습과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말씀을 조금 더 이것도 약간 무거워지나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제 책의 내용이 이어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자유가 두 가지 자유가 있는 거죠. 학교에서 사실 우리 배우는 겁니다.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아마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진행하시는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시험 보나요?
아니, 시험 봐야죠 이제 강의 들었으니까.
그럼 우리 영희가 이기겠는데요?
그렇군요. 네. 그 책에 나와 있는 사실 가정이긴 해요. 근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를 들어서 중학생 딸이 한 명 딱 있는데 네. 중학생 딸이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주 우연히 그 아주 좋은 네. 과학 고등학교 시험을 봤는데 덜컥 붙은 거예요. 네. 수석 입학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경사가 난 거죠. 근데 이제 합격 통지서가 올 때쯤 해가지고 딸아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를 이제 앉혀놓은 다음에 엄마 아빠 그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나는 내 적성은 그 뭐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좀 생각을 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생각을 해왔는데 그 연예인들 이제 메이크업 하는 거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나는 전문 학교에 메이크업. 가서 그걸 배우고 싶다. 나를 이렇게 자유롭게 키운다고 항상 얘기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번만큼 나의 자유를 보장해달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저는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중학교 때 체육이 너무 재밌어요. 어머 너무 좋은 생각이다. 너의 개성을 특성을 살리렴. 그러니까 막지 않고 그대로 놔뒀더니 자기 얘기를 몇 번에 걸쳐서 변화하면서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저는 말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정미 씨는 어떠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방송계 쭉 있다가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되면 한풀 꺾이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이제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게 되니까 이게 또 이제 그 먹고 사는 문제랑 또 이제 이렇게 되면 결부가 되면 좀 아 그때는 더 많은 걸 배워볼 걸 이런 생각이 후회하는 경우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아요.
최 사장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만약에 따님이 지금 미혼이지만 따님이 그런다면
생각해보니까 질문만 던져놓고 답은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자유롭게 해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해라 라고 할 것 같긴 한데
하지 마 그러면은 더 하고 싶어지고요. 그냥 놔두면은 본인이 선택을 하면서 정말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혹시 나중에 후회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모님이 많이 알고 있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어린 시절에 했었던 그 선택에 대해서 교정을 해줬어야지 왜 해주지 않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만약에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이야기를 한다면 원망하지 않지 않을까요?
충분히 얘기를 해서. 근데 어쨌든 이 문제 안에 자유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우리 고민하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유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그 당사자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끔 내버려 두는 것.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상태.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소극적 자유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야, 진짜 자유는 그 당사자가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잘 인도해 주는 것이다. 네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자유로워질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적극적 자유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사실 국가의 모습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도 두 가지 국가가 가능한 것 같아요. 어떤 국가가 있냐면은 시민들이 그냥 알아서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고 도태되고 하면서 빈부격차를 만들겠지만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이 보상받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도태될 수 있게끔 그렇게 내버려 둬야 된다. 그게 바로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국가의 모습이 됩니다. 반면에 이런 국가가 있어요. 진짜 자유는 무엇인가 자신이 의료 생활이나 아니면 어떤 복지나 이런 것들을 향유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만들어주는 상태. 네. 그걸 자유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복지국가의 모습. 네네. 정부가 개입하는 국가의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에서 자유에 대해서 다뤘을 때 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사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자유가 아니라 국가가 시민을 대하는 방식으로서의 자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아, 이거 참 좋은 얘기네요. 개인에 있어서나 국가에 있어서나 적극적인 자유에 대한 설명을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유재산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국가의 주의를 나뉘는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학교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유와 관련해서 말하면 사유재산을 소유할 자유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거에 따라서 뭐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 이렇게 나뉘는 건가요?
그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네. 했을 때 그 자유가 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계신 것 같아요. 자유주의에 사니까 아, 우리는 자유로운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자유주의에 살고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다라고 네. 하면은 자유가 억압돼 있으니까 자유주의가 아닌 사회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나눠진 건 아니고 오늘날 사회에서 우리가 자유라고 얘기하면 그건 이제 그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장에서의 자유를 얘기하고 구체적으로는 그걸 소유할 수 있는 자유예요. 바로 뭐냐면 생산수단이라는 걸 소유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집니다. 아주 단순화시키면 역사적인 맥락을 배제한 다음에 얘기를 하면 네.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국가예요. 여기서 말한 생산수단이라는 거는 이런 거거든요. 공장 아니면 토지, 대농장 이런 것처럼 타인을 고용함으로써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수단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그래 개인도 그걸 소유할 수 있지. 그런 것들을 자신의 장바구니에 넣을 수 있지라고 인정해주는 사회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사회라고 부르고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하나의 공장을 소유하다 보니까 네.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그런 모습이 역사적으로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걱정한 거죠. 야,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게 해주면 좀 문제가 되더라.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정부가 생산수단을 다 관리해주는 사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사회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공산주의 사회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죠.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는 자유를 기준으로 네. 자본주의랑 공산주의를 구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 두 개념이 이제 상반된 그런 개념이기는 합니다만은 현실에서 꼭 충돌하는 것만은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어떤 갈등, 논의는 그 사이에 수많은 스펙트럼이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네.
아주 우리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에서는 세금을 극단적으로 최소화하고 어쩔 수 없이 복지도 최소화하는 사회라고 한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공산주의는 세금을 극단적으로 아주 많이 걷고 복지도 많이 하는 국가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극단적인 자본주의가 되자, 극단적인 공산주의가 되자라고 네네. 주장하는 사람은 없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조율해 나가야 되겠죠.
자유의 개념을 통해서 자본주의 그리고 공산주의의 구조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책 시민의 교양 1부에서는 세금, 국가, 자유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봤어요. 마무리하기 전에 정미 씨가 정답, 퀴즈 정답 알려주세요.
네,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시민이었습니다.
네, 일부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일부 끝음악은요, 최 사장의 신청곡이기도 하세요. 쿠바의 재즈그룹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찬찬 듣고 저희는 2부에서 시민의 교양의 최 사장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